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과혈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오늘은 설교를 이 본문에 따라서 한 세 파트 정도를 강조해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강의를 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부분적이나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1을도 나갈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 사역자들이 왜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한다 했을 때 영적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세 부분에 대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있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린 싹이 환난을 견딜 수 있을까? 핍박이 있는데 이들이 과연 믿음을 견지하면서 생존할까?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스포트를 해주는 그러한 영적 지도력이 없으면 휩쓸리기 쉽거든요. 그 목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온 상태에서 상당히 밑으로 아래로 아덴까지 온 상태에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때 디모데가 몇 살쯤 되었을까? 20살 전후에요. 자, 디모데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완성시켜 나가는지를 조금만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디모데인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어요. 한 번은 신실한 아들, 또 한 번은 참 아들. 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을 텐데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디모데에 대해서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사도 바울의 나이는 추정컨대 학자들이 추정한 사도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의 나이와 비슷해요. 예수님은 33세쯤에 돌아가시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생존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승천하신 게 AD 30년으로 추정합니다. 30년 정도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쭉 번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약 한 35년 정도 뒤에, 그때도 35년 뒤에 순교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예루살렘에 영적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첫 해에 만났는지, 5년 뒤에 만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능력 잡고 한 5년쯤 뒤에 만났다고 생각할 때 그는 예수님을 한 30년 정도 섬깁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대해서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 고린도전서 4장을 쓸 때 사도 바울의 나이 그가 한 50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 50 조금 넘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나이인 젊은이를 보고 아들이라고 부를까요? 20살이나 20살이 안 되거나 50 중반의 사람이 한 40 되는 어떤 나이 많은, 즉 나이 많은 남자를 보고 내 아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한 20 전후의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위선이 없는 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 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 유대인 여자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대인 여자 유니기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외할머니 로이스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비유대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유니게라고 짓습니다. 이름을 보고 남편이 헬라인, 비유대인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발 회사 가운데 나이키라고 아시죠? 나이키라는 그 뜻이 승리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 신, 승리의 신, 그것도 기분 좋은 승리라는 뜻이 유니케입니다. 기분 좋게 승리를 원하여서 딸의 이름을 유니케라고 짓습니다. 자기 로이스라는 할머니보다도 그 남편 된 비유대인 남자의 영향력이 강해서 딸의 이름을 유니게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 여자입니다. 이 유대인 여자 유니게가 또 다른 헬라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헬라인 남자를 만납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런 뜻이에요. 디마오하고 데오스가 합해진 것인데 아마도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면서 아버지, 설명서 남편 때문에 이 아이에게 할례를 못 시켰지만 이름만은 경건한 어떤 것을 물려주고자 헬라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티모티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도 헬라어 발음이 디모데오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훨씬 가깝습니다. 디모데가. 이 디모데가 1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이 두 할머니와 어머니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이 아들 디모데도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이거는 16장 1절은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인데 그때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를 믿었던 그 집안의 그림이 조금 나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득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요? 1차 다시 말해서 3-4년 전에 있었던 그 여행 가운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아마도 디모데도 10대로서 그게 예수를 믿고 자라 영적으로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2차 선교 여행 때 너 나 따라가자 라고 해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되었고 그 소아시아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까지 온 거예요. 그때 자기 집에서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오게 되었을 때 몇 년이 지났을까요? 한 1-2년 정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 때문에 그곳을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베리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가는데 여기서 누구를 새로 태동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세울 수 있는 나를 대신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이 청년을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도굴에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오고 있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사도 바울과 함께 떠날 때의 모습은 16장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 가문인데 할례를 못 행했어요. 왜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아직 못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할례를 행합니다.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비할례자로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통과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읽어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는 줄 알았나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노했다는 표현은요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된 그 뜻이에요. 사도 바울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노였나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한 사람에게 이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서요. 자, 빌립보서 2장 19, 22절 한번 보죠. 그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빌립보서 2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1차 선교 여행 때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15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1차 선교 여행이 아니라 2차 선교 여행 때 그때 사도 바울을 처음 대면했다면은 1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12년 내지 15년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립보서죠. 근데 지금 어떤 정황에서 쓰는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을 디모데가 케어하고 보살피는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다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무엇하고 그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한번 볼까요?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20절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사도 바울이 너에 대해서 나처럼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62, 3세쯤 됩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1차 투옥을 당하는데요. 이때부터 한 5, 6년이 지나야 마지막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은 이 청년이 쉬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쉽게 쉽게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으면서 참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응석도 받아주고 마구 애정의 대상만 되고 하는 그런 온실에서 자란 그런 청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어려운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도 많았던 것 같고 두려움도 많았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마지막까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관점의 평가가 저는 전능자 하나님의 개인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거슬러 올라가서 데살로니가의 어린 교회, 위기를 당한 그 교회에 보낼 때 청년을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우리가 집중을 하느냐, 무엇에 나의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2의 제3의 디모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만들지는 존재들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를 보면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아,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아니했구나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우리 자신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그러한 믿고 맡기를 사람으로 이 젊은 청년을 내세웠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놀라운 따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2, 3절이요. 후반부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조금 마이크가 그러나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바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환난당한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경 때문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딱 원리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제 내가 큰 영적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그 영적 활력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사는 꼭 명심해 주십시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와 이거는 뭐 이틀 정도까지는 아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라면이 생각이 나요.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큰 영적인 승리를 거둔다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크게 은혜의 장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 와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그분의 의식이 나에게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틀 뒤에 나라의 신경을 긁는 전화 한 통화만 와도 갑자기 그것이 확 무너지는 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영적인 활력은 언제든지 상실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관성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름을 불러봅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계속 가고자 하는 성질이 저 이 매끈한 표면에 이런 카펫이 아니고 매끈한 나무 판자로 되어 있는 표면에 제가 이만한 아이들 노는 그 큰 블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큐빅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싹 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게 밀면은 계속 집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근데 한 5m 정도 가서 이렇게 멈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저항 때문에 저항. 그게 기름을 바르거든요, 밑에. 5m가 아니라 한 10m 좀 더 가죠. 아, 그래서 멈춰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가만 같으면은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까요? 가만 놔두면 누가 도와주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그 자신이 영적으로 살고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저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진보할까요? 퇴보할까요? 중단합니다. 영적 관성의 법칙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퇴보합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우화에는 보면 동물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상인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상인입니다. 겨울 사막에 천막을 쳐놓고 밖에는 낙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안에는 따뜻하고 밖에는 추우니까 낙타가 천막에 머리를 밀고 말합니다. 우화입니다. 주인님, 여기 너무 추워요. 머리만 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이 기분 나쁘시면 그렇게 하라고. 조금 있다가, 아, 주인님, 앞발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저 육봉과 몸만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따만하게 들어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마지막에는 뒷발까지 이렇게 쑥 내밀면서 주인님 이 뒷발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래서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여기 둘이 있기는 좋지 않아요? 자 이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내줘요. 한꺼번에 낙타가 주인님 나가주시겠어요? 이런 법은 없단 말이에요. 조금씩 나의 영적 영토를 야금야금 먹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잠시 두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4월이니까 한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지금 영토를 확장하고 있나 아니면 축소하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내가 뭔가 일을 쓰고 있나 아니면은 3-4개월 정도를 보았을 때 내가 혹시 후퇴를 하고 있나 혹시 어제 오늘 사이에 큰 변화가 없지만 전체를 보았을 때 후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결심을 하고 또 플랜을 짜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언젠가는요 이 낙타처럼 천막에서 주인인데 나를 몰아내는 일이 벌어져 영적 세계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해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섭취를 통해서 이러한 도전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경이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을 이 운동력 손실을 갖다가 막아내는 거죠. 이 본문 말씀에 보세요. 3절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바른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의 사역자의 목적은 교회의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의 존재 목적은요 이것 때문에 있어요. 환경적 이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제가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희미해질 때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힘을 가하는 것, 힘을 주는 것, 일어서게 하는 것, 박차를 가하게 하는 것,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혀서 영적 실체를 알도록 눈을 뜨게 만드는 것, 자극을 가하는 것, 그 역할이 말씀 사역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시키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이 집회이면은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내 영이 소생되는 것이 찬양을 내가 들을 때 이 영이 소생하더라. 그러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또는 아니면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영을 소생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할 때 내 영이 소생되더라. 그러면은 그 길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의 행동, 선한 행동, 그것을 표출할 때 뭔가 영적 에너지가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것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내 삶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화되고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마하였는데. 4절을 여러분이 비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주목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대체 얼마나 머물렀는데 이 진리를 가르쳤을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몇 주 만에. 그래도 초신자예요. 그 초신자에게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너 예수 믿으면 환난 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 당해가지고 질이 뺏길 수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세상 정신을 가진, 세상의 영을 가진 어떤 세력에 의해서 너희들이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그들이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바울은 초신자 때 가르친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칠 때. 제가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 관행들을 제가 잘 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초 교리반 할 때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기초 교리반을 들은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배우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초를 놓을 때 대부분은 위로하고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역경에 대한 준비가 없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형통할 것입니다. 가족간의 부부 사이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약속들로만 채워져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간증들을 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과 새 안식일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강론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어요. 짧은 기간 동안 머무를 때 무엇이 중요하며 무엇이 진리의 핵심이며 그리고 어떻게 영적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의 필수 진리, 필수 교리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교회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 온실과 같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보호적인 그러한 접근을 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예수 믿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역경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의 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영이 너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치가 변할 것이고 너는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되면 그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의 기도에 신실하게 반응하시지만 때로는 너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언급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건강하게 기초를, 영적 기초를 놓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중국교회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1년 전에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완전 장악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51년부터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선교사를 축출하고 교회를 핍박해요. 그때 당시에 기록은 추방당하면서 그 명목이 이렇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간첩죄, 반혁명죄, 전쟁상인, 군중선동죄, 세균전범, 토지개혁을 반대한 죄, 성모군 조직죄, 고아학살죄, 가짜약을 환자에게 복용시킨 죄 등을 뒤집어 씌운 뒤에 추방을 했습니다. 자, 그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신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변해가지고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또 바뀌었죠. 그리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선교사들이 다 나갑니다. 하나도 없이 나가요. 그때 두 가지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세부 선교사들이 두 갈래로 가르쳤는데 하나는 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친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휴거시킬 것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첫 번째, 예수 믿으면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던 그 부류는 공산화가 되자마자 투철한 신앙이 들어 불타오릅니다. 그들이 지하교회 모델입니다. 두 번째 그룹, 환란 전에 휴거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그룹은요,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변절 배교했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현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된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내 주위 환경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환난당하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게 아니에요. 뭐 십자가를 해봤자 자식, 배우자, 뭐 그 정도입니다. 그거는 환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경제적인 거, 차 이만한 거에서 이만한 축사하고 그 정도, 이거는 환란 아닙니다. 그런데 환란이 옵니다. 다 옵니다. 거대한 스케일로 다가옵니다. 목사님, 시간이 있습니까? 예,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환란이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영광스러운 전쟁,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마련된 이 환란이라는 시험 기간 동안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강해지면 돼요.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강해져야 돼요. 내년에도 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주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자꾸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작년보다 훨씬 더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아닌 진정한 자신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바로 주님께로 내 눈길이 가야 됩니다. 오 주님, 내가 역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생각했고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5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네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시험하는 자 누구입니까? Temptation, 유혹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종류의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동일한. 그런데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욥기 1, 2장에는 사탄이 등장해서 욥에게 접근합니다.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연결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다가간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어떤 상을 허용하실 때 우리를 검증하여 영적인 진급을 시키기 위한 지금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지 그를 파괴하거나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목적으로 하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저 여러분은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보지 아니하는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꼭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이 시험은 다양합니다. 1927년에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그 단발 그 비행기, 프로펠러 하나 있는 거 가지고요. 33시간 동안 날아서 파리에 도착합니다. 연료와 그 물과 음식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33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요. 여러 가지 어머니지가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파리에 도착하면서 영웅이 됩니다. 대서양을 그렇게 그 앞에 6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처럼 단발 비행기로 이런 방식으로 걷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찰스 린드버그는 파리에 한 10만 정도의 사람이 몰려가서 그해 타임즈의 그 표지 인물이 됩니다. 그때 담배 회사 그 판촉 이사 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랜드버그에게. 당신이 우리 담배 회사 그 담배 하나를 손에 이렇게 중간에 끼거나 아니면 입에 문 그것을 한 장만 찍게 해주면은 5만 불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88년 전에 5만 불입니다. 랜드버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당하는, 겪는 유혹의 차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린더버그에게는 이 5만 불이 도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크고 작은 어떤 유혹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것들이죠. 하나님 많이 아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기 자신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한 반년 정도를 이렇게 평가해 가면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를 성찰하면서 오늘 나의 위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